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조금 작은 문제일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미루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 예로 미국에 세인트 프랜시스라는 댐이 있었습니다. LA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댐을 만들었죠. 1924년도의 일이니까 한 100년 전의 일이지만 24년도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완공한 아주 큰 댐이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댐이 준공한 지 불과 2년 만에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댐이 그냥 무너지려면은 정말 폭탄을 몇 수십 톤 투여하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도 잘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댐이 무너진 사고의 원인은 뭐 폭탄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라 댐의 기초에서 시작된 작은 틈새 때문에 균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 누수 현상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카락만한 그런 틈새, 물도 많이 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질질질 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그랬더니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댐이 무너질 때는 불과 70초 만에 그 거대한 댐이 다 무너졌다고 해요. 머리카락 같은 작은 그 틈새가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뭐 적지 않냐 많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 뭐 그것쯤이야, 아마 이 정도야. 우리 신앙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딴 사람도 그러는데, 아마 이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은데 뭐가 별일이 있으려고. 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방치된 후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 그냥 여우가 아니고 작은이란 말이 들어갔죠. 작은 일, 작은 것, 하잘것없는 것. 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가볍게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그 문제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한 해가 가기 전에 막을 것 막고 고칠 것 고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또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뭐 간단한 말씀이죠. 작은 여우와 포도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 또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몰래 찾아오는 거죠. 근데 여우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몸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여우 새끼는 더 작지요. 조그만 동물입니다. 뭘 크게 사자나 호랑이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 꾀로, 지혜로 먹고 사는 것이지 여우는 힘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 무기를 가지고 있죠. 꾀입니다. 꾀. 그래서 몸체가 작으면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아주 교활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치는 아주 약삭빠르고 또 비열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여우의 모습은 마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연상할 수 있겠죠. 이솝 우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여우에 대한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이유가 있겠죠. 여우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한두 가지 보면은 여우가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작은 몸집으로 우물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치 지나가는 염소를 보고 염소를 불렀습니다. 아, 여기 들어오니까 물도 많고 시원하고 너무 놀기 좋다고 꼬였죠. 그래서 염소가 그 말 듣고 우물 안으로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뛰어들 때 여우가 염소의 등을 타고 폴짝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염소는 거의 갇혔습니다. 여우의 속성을 잘 말해주죠. 참 얌체 같고 교활하고 약속 바른 면을 이소우아가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여우가 배가 고팠는데 아, 까마귀가 입에 보니까 맛있는 고기를 물고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 보고 이제 까마귀를 칭찬해 주죠. 아, 너 목소리가 너무 곱다. 아직 까마귀 목소리 듣기 싫죠? 근데 까마귀는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여우가 까마귀 목소리를 칭찬했습니다. 아, 너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냐. 노래 한번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 하고 까마귀가 생전 처음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말 듣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 까마귀 입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물고 여우는 멀리 사라졌다는 아주 여우의 좋은 그 예화를 이솝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교활한 꽤 많은 속성을 나타내죠. 그게 마귀가 가진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사람이 보기에 우선 작습니다. 그렇게 막 크게 위협을 느끼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또 여우 그 털 빛깔도 아주 예뻐서 귀엽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방심을 해요. 그리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뭐 저것이 뭐 큰 것을 일으킬까 기대를 하지 않지요. 그것이 바로 여우가 포도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이 방심하면서 지나치는 이 여우가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뱀은 아주 강교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과 아주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접근하죠. 멀쩡한 선악과를 가지고 그 전까지는 선악과가 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뱀이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선악과가 아주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게 했어요. 일단 거짓말을 딱 들으면은 거짓말에 취하게 되잖아요. 속이는 말을 한번 들으면은 취소가 잘 안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독성이 되는 거죠. 그 뱀의 역할입니다. 뱀은 하나님과 하와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사실 초반에 그 뱀을 물리치고 잡았어야 되는데 뱀을 잡지 못하니까 자기가 뱀에 잡혔어요. 뱀을 쫓아내야 되는데 뱀을 못 쫓아내니까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여우에게 속히면은 염소처럼 까마귀처럼 여우의 말에 속으면은 내가 잡힙니다. 내가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같은 이 작은 여우가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포도원을 허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이간시키는 게 뭐겠어요? 죄입니다. 여호와 같은 죄, 작은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우리의 문제는 죄라고 하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하죠. 또 기도도 막히게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의 포도밭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작은 여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허무는 그 여우를 잡으라. 우리가 할 일이 여우를 잡는 일이에요. 포도를 아무리 잘 갖고 나왔자 그 여우를 잡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혼의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생명이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작은 여우 같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죄는 다시 말하지만 작은 여우처럼 대수롭지 않게 아주 사소하게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가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이런 작은 여우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안 쓰니까, 문제시하지 않으니까, 별로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아, 저게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나치기 쉽죠. 그게 우리는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들이 무엇인가?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교회 주위에, 우리 가정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여우가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고 구경하고 그냥 놔주는 그런 여우들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수십 마리 여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여우를 다 보기는 그렇고 한 열 가지 여우를 보고자 합니다. 여우 열 마리만 잡아도 수지 맞는 거예요. 열 마리만 잡아도. 오늘 몇 마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짓말이라는 여우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 말 대화 속에 거짓말이 들어가요. 거짓말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죠. 과대하거나 뭐 자기를 과대하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축소해서 말하고 자기 나쁜 일은 감추고 축소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포장해서 다르게 말하고 또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배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축소할 건 축소하고 과장할 건 과장하고 왜곡할 건 왜곡하고 배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솝우화에서도 양치는 소년 우리가 알죠. 늑대도 안 나타났는데 심심해가지고 한번 늑대다 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재미가 이런 재미거든요. 자기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또 했어요. 사람이 한 반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또 와. 세 번째 또 줄어들고 와요. 나중에 진짜가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 했더니 아무도 안 와. 그때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당하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 그냥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냥 부지부식간에 하는 거짓말들 왜 별로 신경 안 쓰죠? 왜 딴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문제의식 없이 하는 거짓말들은 그것이 쌓이면은 자기 영혼을 죽인답니다. 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한두 번 속는데 자꾸 속다 보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알거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숨기는 게 있네. 저 사람은 감추네, 거짓말하네. 나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 여우가 더 몸집이 커지기 전에 빨리 잡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오해와 섭섭함이라는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해들이 많지요. 근데 오해가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그 마음을 빨리 풀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섭섭한 싹이 자라납니다. 오해 싹이 더 자라나요. 그럼 사소한 것이 별것 아닌 문제인데 자라다 보면 그것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 작은 오해가 나중에 원수관계가 되는 경우 흔치 않게 있습니다. 독일에 뭐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신발 사업을 같이 하는 형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형제를 다른 업무를 보면서 말 한마디에 오해를 샀어요. 그 뜻이 아닌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딴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작은 오해로 인해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죠. 제가 나한테 저럴 수 있는가? 제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걸 빨리 풀면 되는데 풀지 않고 계속 있다가는 나중에 원수지간이 됐대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형제가 바로 같은 신발 공장을 하다가 나눠서 한 것이 아디다스와 푸마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처음 아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디다스와 푸마가 그런 뼈 아픈 그 형제 간의 오해로 인해서 그 둘로 나눠줬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오해나 섭섭함이 있으면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품고 있으면 그 독사의 알처럼 그 계속 독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들은 말은 나쁜 말은 오해할 말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므비보셋 그 다니 요나단의 아들 발을 저는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 갈 때 므비보셋 안 왔어. 그 므비보셋 종이 모함을 했죠. 왕이시여, 그 므비보셋이 이제 자기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잖아요. 이제 사울의 왕권을 다시 회복한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아이 저놈이 내가 왕자처럼 대해준데 나를 배반해.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자기를 이렇게 대해준데 나를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못된 시바의 말만 듣고 한쪽 말만 들을 때는 아주 섭섭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오지도 않고 그 종은 다윗에게 와서 먹을 것을 공개하고 아첨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때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섭섭해서 물었죠. 너는 왜 내가 어려울 때 나오지도 않고 어디 가서느냐. 그때 므비보셋이 자기 사실을 했죠. 므비보셋은 다윗이 올 때까지 화장도 하지 않고 신발도 메모새도 내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마음으로 충성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라는 못된 종이 모함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당사자인 므비보셋에서 직접 말을 들었어. 내가 나귀에 안장을 넣고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저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다시 그때야 시바의 말에 속은 것을 알죠. 그래서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줬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시바를 그 자리에서 그냥 처당하고 그 땅을 재산 준 거를 다 몰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에요. 한번 말한 것을 므비보셋의 그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그래도 시바에게 주고 했어요. 다윗다운 말이죠. 본인의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지 않으면 모함하는 자에게 희생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말만 들으면 내가 오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될 일, 마음에 섭섭한 일은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사실인지 당사자로부터 또 상대방으로부터 잠언서에 말하죠. 송사에서 처음 온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놈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그걸 누가 밝힌다 그랬어요? 나중에 온 상대방이 그 사실을 밝힌다 그랬어요. 시바가 다윗에게 먼저 왔잖아요. 먼저 온 사람 말만 들으면 시바의 말이 맞는 것 같지. 그런데 시바의 그 거짓말을 누가 밝혀요? 나중에 온 므비보셋이 그자의 거짓말을 밝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해와 섭섭한 마음이 품을 때 그걸 풀지 않고 있으면 거짓말의 자기가 희생자가 됩니다. 이런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해하는 부분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그런 여우가 있으면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미워하고 또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다윗. 다윗이 왕이 될 걸 사울이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꾸 이기게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죽을 리가 뭐가 있어요? 단지 자기보다 더 잘 되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심은 남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시기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죄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울은 결국 다윗을 시기하는 죄로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의 마음은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 앞에 이 작은 죄를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독입니다. 중독이 처음부터 중독되는 건 아니죠.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 번 발디딘 것이 끊지 못하면 나중에 중독되는 거잖아요.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지금 CCM 사역을 하는 진호박이라는 CCM 찬양 선교사가 있어요. 국민의회 역경열배 연재가 돼서 저는 우연히 보게 돼서 알게 됐어요. 그분은 목회자의 자녀이면서도 그 뛰어난 음악성이 있음에도 미국에서 우연찮게 한 번 실수로 그냥 마약에 손댄 것이 평생은 아니죠.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마약을 빠져나오려 해도 무수히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음에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무려 25년 동안 그 마약에 취해서 중독되어서 처절한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간정을 보면 자기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발을 디딘 것이 빠질 때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가 빠져나왔다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마약, 말 그대로 마귀의 약입니다. 마귀가 주는 독약이에요. 한 번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도 나올 때는 어려운 거예요. 술도 그렇잖아요. 또한 중독은 뭐 그것뿐은 아니겠죠. 게임이나 도박 같은 것도 심심풀이로 처음에 해요. 재미로 합니다. 뭐 심각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겠네요. 처음에야 뭐 자기 가진 돈으로 있는 돈으로 용돈으로 그냥 하죠. 근데 나중에는 빚을 내죠. 빚을 내도 안 되면 빚에 빚을 내죠. 수렁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우는 초창기에 잡아야 됩니다. 처음에 잡아야지 나중에 방심하면은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건 쉬워도 빠져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우가 빚이 빚을 새끼를 치듯이 여우가 새끼를 쳐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수가 되는 거예요. 성중독, 운동, 스포츠 중독, 중독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핸드폰 중독, 잘 안 되는 거 이미 중독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되고 잡을 수 있을 때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음란이라는 여우입니다. 음란은 가장 잘 잡히지 않는 아주 교활한 여우죠. 잡혔다가 또 놓치고 잡혔다가 또 놓치고 잡혀지지도 않는 것이 이 음란입니다.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사무엘서를 보지만 암논은 장래가 창창한 다윗의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곧 왕이 될 위치입니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한순간의 정욕을 잊지 못해서 자기의 창창한 그 앞날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참 어리석지요. 그 작은 그 정욕 한순간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자기의 엄청난 영광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음란을 품고 있으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숨겨져 있는 여우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만나면 그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 음란의 여우 같은 이런 유혹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끌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내쫓았죠. 그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루어졌지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비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그 여우를 잡지 못했다면 그 한 번의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그 실수로 자기 인생이 아마 비참하게 되었겠죠. 생과 살을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정말 국무총리가 되는 그 길과 비참하게 전과자로서 인생 페르노가 되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죠. 암논은 그때 비참하게 그 영광스러운 자기 미래를 한순간의 정욕에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 속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음란의 여우들은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재물입니다. 뭐 재물, 돈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양립될 수 없어요. 내가 돈도 벌고 신앙도 잘해야지. 내가 신앙도 하지만 돈도 벌어야지. 뭐 좋은 이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하게 여긴대요.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우습게 여기고 그냥 신앙은 형식적으로 주일만 반짝 왔다 가고 일주일 내내 돈 버는 일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된다고 성경이 마련했어요. 둘 다 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권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영원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땅뿐만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한 가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돈을 가까이 하는지 그걸 아는지 돈깨를 맡았어. 돈을 사랑한 자는 항상 돈과 가까이 있는 일을 해요. 돈을 좋아하니까. 왜 돈께를 맡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돈을 돈께를 맡아서 그게 헌금한 돈을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 재미로 돈께를 맡은 거예요. 그 여우를 빨리 쫓아내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여우가 사자처럼 크게 돼서 나중에 뭐 집 한 채 값도 아닙니다. 빌딩 한 채 값도 아니에요. 불과 은 30냥 작은 돈 그깟 돈 하나에 자기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의 세력입니다. 그걸로 그는 은 30냥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돈 문제로 걸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돈 문제, 물질 문제 자유치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죠. 물론 뭐 좋은 뜻으로 시작을 뭐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람은 좋은 의미로 하지만 돈은 만몬이에요. 만몬신입니다.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그 뭐예요? 돈이라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작은 여우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사로이 돈 거래하는 것은 작은 여우를 끌어들이는 불씨가 됩니다. 더 큰 일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물질 문제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먼저 잡고 나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도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큰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불순종할 수 있어요.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뭐 제가 하라는 거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냥 바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형편이 이런데 뭐 남들처럼 어떻게 하나.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 작은 영혼은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덕거덕 하면은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자라납니다. 즉 습관이 되죠. 불순종도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러잖아요. 습관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을 때 하나의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기름부어 세워준 사무엘이 말하는데도 사무엘 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버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불순종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나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은혜도 주셨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해주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해줬는데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한 번 불순종한 것이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쉽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밥 먹듯이 하게 되고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순종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평생 다윗을 핍박해서 죽이려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역할을 하다가 그냥 자기 자신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우를 키우는 인생은 결국 여우에게 자기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여우를 키운 결과 그 불순종이라는 여우에 자기 인생이 먹히게 된 거예요. 먹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왜 가장 큰 죄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집을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값집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처럼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정말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크죠. 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행한 그 죄를 물론 악한 죄였지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를 보면 우리 힘으로 용서할 만한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만한 죄가 있어요? 용서할 만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죄는 다 악해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에게 행한 음란한 그 죄는 정말 오빠로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용서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죠.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을 몇 년 동안 계속 품었죠. 뭐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분노가 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용서할 기간을 2년 동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그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악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큰 죄죠.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확산됩니다. 다른 죄를 더 확산시켜서 더 큰 죄로 이어가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고도 그는 그 죄를 깊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징계할 때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주권까지도 아버지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결국 반역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입니다. 반역해서 왕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죽게 되잖아요. 용서는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지만서도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 죄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그냥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이 잘했어 봐라 내가 그러는가. 이런 합리적인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압살롬도 암논이 잘못해 죽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죽였지. 그가 잘했으면 내가 죽일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정당화시키는 마음이 때문에. 이게 회개가 안 되면은 자기 아버지까지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죄로 확산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스러기 같은 용서하지 못한 남아있는 찌꺼기라도 있으면은 찌꺼기를 있을 때,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비난과 판단하는 여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좋고 긍정적이고 선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반대로 똑같은 일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뭐 이런 유의 사람도 있죠.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선하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자기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기 마음에 선하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늘 부정적으로 남을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남에게 판단하는 말을 하고 불만을 말하면은 그 말하고 나면 기쁩니까?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들어옵니까? 마음이 어떻게 사랑이 넘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 벌써 그 쓴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있고 고통스럽고 정죄감이 들고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받게 된다는 거죠.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는 그 아픔, 그 정죄감, 그 고통 안 받으려면 네가 먼저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그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네가 늘 남으로부터 정죄감 받는 거 아니냐. 2절의 그 이유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양만큼 네가 그 양만큼 네가 비판을 받게 된다.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큰 은혜를 받고도 모세에게 늘 비판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셨어요. 40일 동안 매일 불평 원망하는 그 말대로 하루를 1년치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불평 원망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말이 자기에게 다 되돌아오게 한 거예요. 저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습관화된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입술, 자라기 전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강해지면은 억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게으름이라는 용어입니다. 자기 육신이 게을러질 때 자기 육신이 자기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지배해야 맞는 거거든요.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혼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게으름은 그걸 허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반대로 자기 육신이 자기 영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영이 다 눌리겠죠. 육신의 세력이 강해지겠죠. 육신의 세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이 게으름을 방치하면은 자기의 온 영과 마음이 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33,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오늘 아침에도 저런 사람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손을 모으고 누워있는 거예요. 34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 공핍, 내 영혼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궁핍이 오는 겁니다. 금요일 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있죠. 한 달은 맡은 자에게 주인이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악한 종이라고 하면 될 텐데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한 달런트를 받고 땅에 묻어놨잖아요. 장사하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으로 주인을 나쁘게 봤어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저 나쁜 사람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일 안 한 거예요. 주인한테 잘 될까 봐 싫어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나님을 좋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자가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내가 왜 예배 드려? 기도, 왜 기도해? 성경, 왜 봉사해?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 게으른 사람이 밤을 새워서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뺏겨야 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 시간을 뺏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대는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마음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열 가지는 새로운 거 아니죠. 다 아는 거죠. 수없이 많이 들은 거죠. 우리 주위에 늘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어슬렁거리면서 항상 같이 있고 늘 오늘 하루에도 몇 수십 분 이런 여우들은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마 새로운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합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댐이 뭐 폭탄으로 폭파가 돼요? 지진으로 망가집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지금 이런 것들 다 뭐 여러분들 얘기 들을 때 아무도 충격 안 받았죠? 어, 그런 게 있었어? 어, 그런 여우가 있었다니 몰랐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잠잠해 아무 표정이 없어. 그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예요. 이런 것들이 포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 늘상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나의 라이프 스타일들, 생활 습관들. 연말에 우리는 이런 여우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런 여우가 어떻게 언제 찾아오는가? 여기 15절을 보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어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어요. 여우는 먹을 것이 있을 때 찾아오죠. 그래서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래서 여우는 언제 어디서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시즌에 봄에는 뭐가 있고 여름에는 뭐가 있고 가을에는 뭐가 있고 다 합니다. 여우가 한겨울에 포도원을 찾아오는 여우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꽃이 필 때라 그랬죠. 여우는 포도원에 꽃이 피고 곧 열매가 맺을 그 시기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해서 잘 가꾼 포도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을 시기, 그런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는 포도원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포도원의 아름다운 모습. 싱싱하고 생명이 넘치는 또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이때죠.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장 기대감과 소망과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찾아올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것을 알고 새순이 나기 시작할 때 와서 미리 그 새순을 잘라먹어버려요. 새순이 맛있잖아요. 새순이 자라서 너무 딱딱해지면 맛이 없지요. 그 시기를 여호와가 아는 거예요. 아주 보드러운 것이에요. 우리도 뭐 주부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 새순 나올 때 싹싹 잘라오죠. 그때가 가장 맛있기 때문에. 여우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맺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면 포도밭은 망치는 거예요. 한 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에 이제 항상 은혜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좋은 열매가 있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그때 악한 마귀가 찾아오죠. 은혜가 있을 때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할 그때 그 싹을 잘라먹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해서 지금 잘 자랄 텐데 지금 큰 은혜가 있을 텐데 거기서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를 여호와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에 바로 이 여호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애쓰고 힘써서 갖고 오는 포도원을 한순간에 막치는 그 일을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죄를 방치하면 내 포도원이 큰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바늘 하나 훔치는 거, 뭐 그 바늘 조그만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굴러다니는 바늘 하나 훔치면 어이 훔쳐는 맛이 있죠. 맛이. 그 다음에는 뭐 훔칠까요? 그 다음엔 조금 큰 가위를 한번 훔쳐보죠. 어 괜찮네. 괜찮네. 그 다음에 더 큰 망치를 한번 훔쳐보죠. 괜찮네. 안 들키니까 문제 없으니까. 나중에 그 집에 소를 몰고 간다는 거겠죠. 도둑의 맛이 들면은 그걸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포도밭은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과실을 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 죄라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서 갈라져서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죄가 한다. 그것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여우가 찾아오는 위기가 있어요. 보디발의 처와 같이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회개하면 죄는 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사라집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에게 들은 죄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더 우리는 포도원에 붙어 있게만 할 때 절로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농사 내 입을 크게 벌리고 쌓아오는 그 포도원을 한 해 한 해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마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